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복잡한 의제 조율은 접어두고 신속히 만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승부차기 끝에 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세는 움츠러들면서 반대로 물가는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제 조율로 난항을 겪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잡한 의제 조율은 접어두고 신속히 만나자고 전격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 의제는 다 접어두고 신속히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등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를 둘러싸고 두 차례 실무회동에도 진척이 없자 의제 조율 없는 회담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통 크게 만나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여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유관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사건의 핵심 국면마다 등장하는 유관리관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며 박 전 단장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유관리관은 박 전 단장과 지난해 7월 31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입니다. 박 전 단장은 유 관리관이 다음 날인 8월 1일에도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압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유 관리관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8월 2일,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하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수처는 유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기록 회수를 논의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첫 피의자를 소환한 공수처는 박경훈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던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 집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 정신교육 교재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뒤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 감사위원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재에 있는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진 것에 대해선 집필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자문 감수위원 활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교재 발간 과정에서 유관 부서나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해서 경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처분 수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5년 만에 군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개정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있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전량 회수에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선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게 져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도네시아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대표팀은 전반 8분 이강희의 중거리 슛이 인도네시아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7분 뒤 인도네시아 스트라윅에게 선제골을 얻어맞고 끌려갔습니다. 전반 막판 상대 수비수 자책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추가 시간 수비진이 골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스트라이크에 또 한 골을 내줬습니다. 2대1로 뒤진 후반 중반엔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 거친 파울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39분 정상빈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다시 희망을 키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퇴장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투혼을 발휘한 대표팀은 승부차기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이어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10대10으로 맞선 가운데 12번째 킥커 이강희의 킥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인도네시아 아르하니 킥이 골망을 가르며 희비가 갈렸습니다.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에 성큼 다가선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신태용 감독은 환호했고 태극전사들은 허망한 패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인도네시아의 충격패를 당한 대표팀은 1988년부터 이어오던 올림픽 연속 진출이 좌절되며 씁쓸한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하에서 SBS 전영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의 검수 사격 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장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에게 좀 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신형 포탄의 성능을 다시 검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가 북한군의 포병 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40에서 60km 정도인 240mm 방사포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인데 유도 기능이 탑재된다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창설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은 믿음직한 군사지휘관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 것이 이 대학의 주요 임무라며 대학이 책무에 충실할수록 적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어제 저녁 교직원 축하 연회를 마련하는 등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김정은도 참석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그 속도는 크게 둔화됐습니다. 반대로 물가는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세는 움츠러들면서 반대로 물가는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3.4% 성장에서 반토막이 난 성장률이고 전문가들 전망치 2.4%보다도 1%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건 정부 지출이 줄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개인 소비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는 예상을 뛰어넘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가 작년 4분기 1.8%에서 올해 1분기엔 3.4%로 뛴 겁니다. 계절 영향을 받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PCE도 2.9% 올라서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2%보다 1%포인트 가깝게 높은 상태여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계 발표 이후 올해 안에 두 번 이상 금리 인하가 있을 거란 시장 전망은 53%에서 41%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인하할 거란 전망이 39%, 한 번도 인하가 없을 거란 전망도 19%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흔들리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0.98%, 나스닥은 0.64%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식품업체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과 중동사태 여파로 식품사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초콜릿의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겨뒀던 주력 보병 부대를 철수했다고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또 라파 지역 근처에는 현재 탱크 수십 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마스의 마지막 본거지로 지목된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앞두고 이스라엘 남부 접경 지역에 전차와 장갑차 수십 대를 직결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향후 작전 준비를 위해 나할 보병 여단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주력인 나할 보병 여단이 재정비 등을 위해 철수하면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진입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집트와도 가까운 라파는 100만 명의 민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자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 수뇌부가 이집트를 방문해 라파 공격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라파 인근에 피란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촌을 조성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은 초읽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가자지구 부두 건설 현장이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미 대학 캠퍼스 반전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에머슨대에서는 시위대 108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학생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미 동부 보스턴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미 서부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서도 시위대 93명이 체포되는 등 학생과 경찰 양측 간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졸업 시즌을 앞두고 경찰 투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로 인해서 졸업식 주요 행사를 아예 취소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음 달 충남 서산을 출발해서 일본 대만을 거쳐 돌아오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준비하던 서산시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입원해 있던 농식품유통과 40대 A팀장이 어제 오후에 숨졌습니다. A팀장은 국제 크루즈선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17일 경기도 하남시에 출장을 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뒤 휴식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팀장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8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대구 27도, 가평은 28도로 여름 수준의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일요일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에 짙었던 안개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8.77포인트 오른 2657.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686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547억 원, 외국인은 3,99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1포인트 오른 854.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25%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